예, 잘 들린다고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열두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은 다데오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이제 다데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도 다데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고보의 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데오에 관해서 다른 말로 유다라고 하는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는 거죠. 이 야고보가 누구냐? 만약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냐? 아니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냐?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때 그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나이 차가 현격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헬라어 어떤 문법상에 아들로도 해석되고 형제로도 해석이 된대요. 형제로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의 아들이 아니라 야고보의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두 번째는 다데오, 즉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또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유다서의 저자 아니냐. 유다서의 저자. 이 유다서의 저자는 사실은 이제 유다서를 자세하게 보면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유다서의 저자가 유다인데 요 유다가 다데오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고 좀 확인을 해보면 해볼수록 요두 번째 말은 좀 이렇게 좀 신빙성이 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데오는 야고보의 동생일 가능성이 높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는 유다하고는 다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데오는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별명을 지었는데, 별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리노미오라고 해서, 트리노미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자라고 한 뜻이에요. 세 가지 이름. 그러니까, 다데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렙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렙데오라고 하는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 이름 다 하수 이름 자체가 의미가 상당한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고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좀 마음이 크다, 넓다 이런 뜻이고 레페오라고 하는 뜻은 좀 사랑하는 자, 마음이 고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 레페오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 자체가 이게 다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죠. 물론 뭐 이름만 좋고 삶은 엉망인 자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이름에 이 셋 중에 하나가 별명이라고 하면 그 다데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다데오 얘기를 좀 하기 전에요.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유독 많습니다. 유독.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막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위험에 빠뜨린 인물로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 뭐 기억 안 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다데오라고 하는 또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배경을 잘 모르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 금방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7명의 이름인데 여기도 유다고 저기도 유다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다데오라고 하는 그 유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데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는데 딱 한 군데 나타납니다. 딱 한 군데. 그게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그 13장부터는 거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3장에 여러분 알듯이 이제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나서 세족식까지 진행하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거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시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의 중요한 또 다른 보혜사 성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쭉 하십니다. 엄청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때에 도마가 당신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대답을 하셨고 또 중간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봤는데도 아직 모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14장 9절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쭉 하시죠.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를 이렇게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다가 그 이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제 비교해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다데오가 가룟이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답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한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문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답인가요? 보시면 질문과 대답이 전혀 생뚱맞아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22절을 빼고 그냥 이렇게 쭉 메시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21절에 후반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의 질문에 사실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한 것이 아예 대답을 안 하십니다. 지금 뭐 질문이 뭐냐면 왜 주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당신을 나타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리 가만히 있습니까? 나타내셔야지. 그래야지 옳지 않습니까? 더 당신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지금 다데오가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에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게 질문은 그래도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주셨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이라고 할 만한 걸 주셨습니다. 근데 다데오의 질문에는 대답이라고 할 수 없는 전혀 생뚱맞은 그냥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맥도 안 맞아요. 근데 왜 질문이 들어가 있는지 이유가 안 될 만큼 왜 이 질문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때까지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헬라어적인 어떤 그 헬라어 원문을 좀 보고 이제 초창기 어떤 문서를 좀 참고해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세 그룹 중에 앞에 네 명, 중간에 네 명, 그다음에 뒤에 네 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에 네 명이 알페오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데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볼 셀로신 시몬, 그다음에 가룟 유다 다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까지도 그런 겁니다. 열심 당원으로서 계속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잖아.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드러나면, 이 세상이 드러나시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당신 같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 가진 사람이 앞장서면 우리가 이제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저 엄청난 뭐 로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구약부터 예언됐던 그 왕 중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같은 일들을 하시지 않을 겁니까? 드디어 이렇게 그런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전혀 대답 안 하십니다. 내가 좀 이따 나타날게. 아니면 내 방법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언급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다데오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누군가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학자들은 그 사람이 다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데오. 그러니까 다데오가 이 질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질문이 뭐냐면 아니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셔야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해하는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의 나라를 제2의 다윗의 왕국으로 예전의 다윗 왕국보다 더 든든한 다윗 왕국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인데 이대로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두고 바로 그 전까지도 이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를 건져야 돼. 이 생각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건져내는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나라의 왕인 그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하니까 더 메시아가 맞거든. 메시아가 확실하니까 본인이 과거에 생각했던 그 메시아. 왕으로서, 왕중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모든 이방인을 무릎 꿇게, 육신적으로 무릎 꿇게 만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는데 본인이 정의하는 메시아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의 그 중요한 순간에도 얘기하시고 지금 요한 이 사도행전 1장 바로 성천 직전에도 인실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데오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엄밀하게 예수님의 성천 직전까지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상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능력을 일으키는 걸 보고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볼 때 이야 확실하구나.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니까 더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언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실 건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깨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별 이렇게 그 교의 성경에는 별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본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얘기하다가 자, 요 본문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 헬라인이 찾아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제 안드레한테 갔다가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소개시켜 주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자, 그 본문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좀 말해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헬라인이 찾아올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헬라인이 찾아오는 게 사실은 힘든데 우리가 놓쳤던 건 뭐냐면 이 헬라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갈급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뭔가를 이렇게 자기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한 어떤 이런 것보다는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사신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신. 왕의 어떤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신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교회 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관해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봐야 될 책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창기의 기독교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굉장히 기뻐했대요. 어떤 문서를 하나 찾았는데 그 문서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키 쪽 좀 변방에 아라라산하고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 당시에는 에데사라고 하는 어떤 그 소왕국의 수도가 있었어요. 소왕국의. 그 소왕국의 이름은 오스르회라고 하는 그 왕국인데요. 그 오스르회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가 에데사입니다. 이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문서를 이 유세비우스가 찾은 겁니다. 그 문서는 뭐냐면, 이 오스르회의 왕국의 왕인,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데 아부가르스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아부가르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에데서의 이 왕이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답장을 한 요 내용을 문서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전설이다 아니면 뭐 설화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일단 유세비우스 교회 사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이 뭐냐면 유세비우스가 에데서의 문서 보존 창고에서 아부가라스 왕과 예수 사이에 오간 편지를 기록한 시리아 문서를 찾아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실어놨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부가르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계속 저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문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소문이 문둥병자도 낫고 소경도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라고 하는 소문이 계속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신하를 보낸 겁니다. 그 신하 이름이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뭐, 아나니아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신하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아나니아스가 이제 빌립과 안드레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아나니아스가 이 아부가르스라고 하는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잠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설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문서 자체도 진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웅감을 꾸며내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그런 조작된 것들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존재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인지 진짜인지는 사실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를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요. 아부가르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 아부가르스 우카마 에데사의 군주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난 훌륭한 구세주 예수님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치료에 관하여 특별히 마약이나 약초를 쓰지 않고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장님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절름발이가 걷도록 하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신에 관하여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하강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당신이 빨리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이 고통을 해방해 주도록 탄원하는 편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박해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작지만 오랜 전통을 지닌 훌륭한 도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내기에 이상적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을 보낸 거예요. 이 글을. 이 글을 보내니까 그 글을 받아든 예수님이 또 글을 보내 글을 써서 답장을 한 겁니다. 요것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답장은 이렇습니다.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믿는 그대여 복이 있도다. 나에 관하여 이미 기록된 바 나를 본 자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는 자가 오히려 나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 하였도다. 그대가 나에게 왕진을 요청하며 쓴 것에 관하여 나는 먼저 이곳에서 내가 보내진 사명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놓으라. 이곳에서 나의 임무가 완수되면 나는 나를 보낸 그에게로 다시 들리오리라. 내가 들리올 때 나는 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그대의 고통을 고치기 위해 파견하리라. 그는 그대와 또 그대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답장을 했다는 거죠. 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다데오가 간 곳이 어디냐?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다데오가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토비아스라고 하는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이제 드디어 이 아부가르스라고 한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죠. 아부가르스 왕이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보낸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편지 내용을,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다데오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예수님이 보낸 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병든 모습을 보고 다데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기도해드리겠다고 얘기할 때, 이 아부가라스라고 하는 왕이 한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때 이제 이 다데오가 이제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병이 낫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부가라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부다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부다스 또한 오랜 질병에 누워 있었던 거죠. 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낫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부가라스라고 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대의 스승 예수님에게 정말 무한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 만약 로마 제국의 권세가 나를 방해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쳐보셨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당신의 스승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돌려달라. 더 많이 나에게 그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달라. 이게 다데오가 그때 그럼 내일 에데서의 모든 시민을 모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에데서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AD 301년이 공식적으로 한참 지난 이후죠. AD 301년에 공식적으로 에데서와 그 오스로회라고 하는, 에데서가 수도면 이게 이제 오스로회가 나라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가 기독교화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데오의 수고를 통해서 아부가르스라고 하는 왕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아들이 또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서 크지 않지만 작은 나라가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아부가라스라고 하는 왕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실제로 그렇게 그 뭐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다데오가 이 사람한테 가서 병을 낫게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AD 301년에 그 나라가 기독교화가 됐다고 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동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에데사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데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특히 변방에 마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다데오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데오 기념교회가 있다는데 그 기념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3,500명 정도가 같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어떤 피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데오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편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데오의 나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건 전에 왜 천사들이 그 목동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목동 중에 아주 어린 10대 목동이 다데오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이 다데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다음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 동안 복음 전하다가 에데사, 시리아, 뭐 아르메니아 뭐 이런 데까지 아주 어려운 나라까지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거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이런 질문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은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으셨을까? 대답이라고 하는데 그 대답이 이 질문과 전혀 맞지 않은 그 대답. 저는 그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해봤지만 도대체 이게 질문과 답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지? 굳이 이 질문을 굳이 그 성경에 포함 안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그냥 그 질문만 싹 떼면 다데오 얘기만 빼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메시지로 연결될 것 같은데 왜 이 질문을 넣었을까? 질문을 넣었다고 하면 정상적인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대답이 없을까? 아니면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데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서 아 사도행전 1장 그 6절에 그 질문 또한 다데오라고 학자들이 추정한 것을 봤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 나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건져야 돼. 이게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으로 열심히 하면서 우리나라를 앞제 가운데서 이렇게 빼내고 육신적으로 우리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육신적으로 최고의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심지어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볼 때 사실은 모든 사상이 모든 생각이 그 앞에서 거꾸로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진짜 이러면 저 정도라면 사람 죽인 사람 죽었던 사람도 살리지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야, 이 정도면 로마든지 어디든지 전혀 문제 없다. 완전히 우리가 엄청난 제2의 어마어마한 다윗의 나라를 만들 게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그 승천하려고 하는 주님 붙들고 하는 말이 언제 우리나라 회복시키십니까? 이렇게 아, 요 인물이 다데오구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다데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야,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줘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메시아는 이래야 돼. 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끝까지 이런 사람들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놀라운 일이고 끝까지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게 혈육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육신적으로 내 나라를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걸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그곳에 가서 결국 그 나라를 온전히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서론에 제가 얘기했던 바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끝까지 그런 열심당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다데오, 유다, 렙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네.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큰 사람, 그리고 이제 마음이 고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심당원의 이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죽여라 이거잖아요. 아주 분노가 가득 차서 로마에 대한 분노가 끊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큰, 마음이 넓은, 찬양할 만한 이런 사람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주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온전히 작업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침내 꼭 가야 될 자리에 파송받은 인물이 되어서 아부가라스라고 하는 그 왕을 살리고 에데스라고 하는 그 수도와 그 나라 전체를 살리고 그곳을 통해서 동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끝까지 이 복음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다데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완전히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라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온전히 정말로 장악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K국의 목사님 한 분하고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름 그 민족들 안에서는 꽤나 열심히 했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단순한 복음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아예 거의 율법 폐기론자 비슷하게 굉장히 거부하시더라. 그걸 제가 다 들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단순한 복음 좋은데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설교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꼭 들어보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고 생명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근데 그 고집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집이 아니라 그냥 지고집이라.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데 그걸 일평생 붙들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우리 왕이어야 돼. 메시아는 전 세계 이방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최고의 어떤 군대의 왕으로서 메시아는 임하셔야 돼. 이 생각이 다데오가한테 완전히 이렇게 뼛속 깊이. 그래서 자기 전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다데오. 야,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고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인생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의 성령 인도를 따라 길을 걷다 보니 한 나라를 온전히 여러 나라를 살렸지만 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기독교화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에덴, 그 동방 쪽에 수많은 선교의 어떤 문을 열었던 인물이 다데오입니다. 기록이 거의 없는, 이렇게 성경에는 별로 기록이 없는 인물이지만, 그분의 인생을 생각해 볼때 굉장히 극적이지 않았나. 네, 굉장히 극적이지 않나. 학자들의 추론이 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인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 천사들의 찬양을 목격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 당원으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었다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죽기까지 복음을 여러 군데 전하다가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파송의 역할을 하고 에데사를 살려내고 동방을 살려냈던 인물이 다데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굵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아니고 딴거 바꿔주세요. 내 환경 바꿔주시고 저 사람 바꿔주시고 저 교회 바꿔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는 안 바뀌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바뀌지 않고 바뀌게 하기를 원하는 요런 사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 변화되기 전에 다데오 같은 일을 살 수가 있겠구나. 방세복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다데오가 될수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그 모습이요. 근데 또 반대로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는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의 다데오의 삶을 살구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구나. 그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름 자체 의미에 합당한 인생으로 바뀌고 주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또 주님 대신에 주님 약속한 곳에 주님 대신에 그 자리에 가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인물이 되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데 전과 후가 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이 엄청난 급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탕류가 그렇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너무 정신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끌려갑니다. 제정신 차리지 못하면 금방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미 대선 때문에 기독교인들 안에도 지금 트럼프 찍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트럼프가 하나님 보낸 대사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가 다 했습니다. 물론 대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마치 어떤 역사 안에서 엄청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뽑히고 안 뽑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누가 하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올바로 믿는 게더 중요합니다. 올바로 믿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휩쓸려가는 시대의 기둥처럼 딱딱딱딱 서서 쓸려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다데오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우리 이것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금요 초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데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그 다데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또 보게 되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가장 귀중한 곳에 가장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변화된 다데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흔들리는 통락맞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휩쓸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건지는 기둥 같은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